오늘 7주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7번이니까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7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Wake up.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야 합니다. Show up.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Dress up. 그리고 성령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Clean up. 나를 드려야 합니다. Pay up.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나눔을 통하여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er up. 그리고 오늘 마지막 Keep up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3절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참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서고 싶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성경이 곧바로 답을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킵업해야 하는 것은, 꾸준히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수록 생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 나는 거룩한 곳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거룩한 곳에 서고 싶다, 저 거룩한 곳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요, 그곳에 대한, 거룩한 곳에 대한 감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곳, 여기에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곳에 집중된 신앙은 절대로 이곳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가 많으면 여기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이야기가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을 때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제 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 여기고, 그래서 재탕하지 않을 거라 약속하고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후일에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가 묻어나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에 힘쓰실 수 있고 또 여호와께 성결을 평생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풀어갈 것인데, 제가 시간을, 4절 말씀이요, 시간을 보았더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여기까지가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맹세는 그건 우리가 늘 지키는 것이니까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손은, 성경에서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손을 다시 한번 푸는 것입니다. 손은 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손에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실 CCTV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면서 말씀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웨이크업 깨어나면서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 영안이 열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깊이가 있는 성도는 내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묻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손에 다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손을 창조하신 분이 손 사용법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예전부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생겨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의 사명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손은 우리가 이웃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치열업,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 서로 위로해 주는 것. 그러려면 나를 드려야 되죠. 페이업. 이 성경의 전체 얘기가 세븐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해야 되는 일,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놀라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손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4절에 손이 깨끗한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조법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성결이 무엇인가를 네 개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온종일 성령과 함께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 내가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 내 행동이 깨끗하게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것 참 중요한 것이지만 손이 깨끗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지면 좋은데 왜 행동이 더러워지는가? 사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행동이, 손이 그만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신랄하게 21가지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열거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가득한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니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으니까 이런 것이 너희들 속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곡을 찌르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냐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을 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으면 행동이 썩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행동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재밌지요. 멍어입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의 마음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참 좋아요. 깨끗해요. 안에 들어가도요 집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깨끗한데 자꾸 냄새가 나요. 아,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추적했습니다. 팬츄리를 열었더니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이 다 쌓여져 썩어져 가고 있어요. 또 냄새가 나요. 집이 깨끗한데 보니까 소파 밑에 먼지가 쓰레기가 가득해서 누가 어떻게 집어넣어버렸는지 그 안에 쓰레기가 다 차여져서 거기서 먼지와 오래된 쓰레기가 뒤섞여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행동이 깨끗해 보여도요. 마음이 깨끗해 보여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행동이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청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청결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잘 번역하는 것은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과 동시에 이 감정을 잘못 다루게 되면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감정은 잘 작동하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잘못 작동하면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것이 됩니다. 원전처럼이요. 원전, 에너지를 주잖아요. 전기를 주고 또 그 한 나라가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국익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원전이 파괴되면,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면, 만에 하나 바닷물에 흘러가 버리면 모든 고기가 죽고 인류가 피해를 입고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해를 가져다 오는 것이죠. 감정이 그렇습니다.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폭발해버리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은요, 손보다 훨씬 더러워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클린업해야 합니다. 늘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삶이 반토막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타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질까요? 성신이 떠나가니까.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더불어 마음이 청결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 사역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절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없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방향이 어디인가를 두었습니다. 왜 우리가 세븐업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깨어나고 성령으로 정돈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하여. 디렉션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손이 깨끗합니다. 마음도 청결합니다. 그런데 뜻이 없으면, 디렉션을 잃어버리면 이것 또한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어찌 성결하지 않겠다고 또 더럽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사이클을 잘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이제 피곤하셔서 집에 오자마자 또 식사하시며 맥주 한잔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TV를 트십니다. 스포츠를 보죠. 겨울에 이제 좀 얼마 전에 슈퍼볼이 끝났습니다. 이제 농구할 겁니다. 날씨 좋아지면 골프합니다. 그때 되면 또 한 번씩 필드에도 나가시고요. 이 모든 것이 삶의 사이클입니다. 1년 내내 스포츠를 따라갑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선교도 하고요. 모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목적도요,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디렉션이 분명하지 않은 채 나의 디렉션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내용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보아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삶의 방향. 디렉션이 없거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삶이 무엇으로 맺혀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 목적이 없는 삶, 거룩한 것이 없는 삶, 이것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삶입니다. 그래서 세븐업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시편 24편과 연결되지요.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디렉션이 분명합니다. 그 디렉션은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 더럽히다, 뜻을 정하다. 이제 모든 단어들이 연결되어지십니까?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데요. 뜻을 정했다. 나는 거룩한 곳에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국민이면 신사참배하는 것이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서도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기준이, 분위기가 다 하는 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습니다. 주목사, 당신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당신이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죄라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통념으로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이미 그는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상황 논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조라는 것이,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괜찮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결이 아닌 것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요, 점수를 받지 못하면 꼭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애들 다 못 봤어. 반 아이들이 다 못 보니까 자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감정이야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안 나온 거잖아요. 공부는 안 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남들 다 못하면 괜찮은 거라고요. 우리는 신앙만큼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물질의 기준, 성의 기준,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이거 다 따라가 버리면 우리 타락합니다. 우리 성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다만 그 사회 분위기에서 남들 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타락일 수 있다는 것, 이거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죄의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을 이룰 수 있을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씀에 의해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을 킵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7주간의 모든 결론을 냅니다.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성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성숙함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븐업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세븐업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써서 또 헌금함에 넣지 마십시오. 직접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놔두시고 1년 동안 이 세븐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뭔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소다를 드실 때에도 세븐업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깊이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정돈하고 나를 드리고 나누고 성령으로 여호와께 성결함을 지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보다 성숙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고 깊이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